남편이 비하되는 이러한 유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사를 갈 때는 봉고트럭 맨 뒤에 앉아서 간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 그런 게 하면 뭐 남편 그 덩어리 시리즈 아주 웃지 못할 그러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만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사실 이러한 얘기들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러한 일들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만큼 가장의 그 지위가 예전하고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남편은 누굽니까? 남편은 그 가정의 자녀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그 영국 속담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는 100명의 교사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러한 영국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이 그 6월의 세 번째 주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은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잘 지키는데 이 아버지 날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물론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부모님들 다 같이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분명히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오늘이 아버지 날이고 사실 이 날은 우리가 1972년 정식으로 닉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 날이 이제 지켜지면서 2년 후에 1910년 5월 교회에서 어머니 날 설교를 듣던 그 이제 한 여인이 그 소노라 이렇게 스마트 다드 여사인데 이 여인이 그 설교를 듣다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육남매를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시던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6월 5일이 그 아버지 생일인데 6월 5일을 아버지 날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6월 5일은 너무 바쁘니까 6월 19일로 아버지 날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호응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져나갔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나 1972년에 그 닉슨 대통령이 이 날을 아버지 날로 정식으로 공포를 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아버지 없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 없는 분 없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라고 그가 잠언서에 그 자신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없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실 우리가 그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거지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렇게 이름을 하잖아요. 두 사람 죽어서 다 이제 한 사람은 연옥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부자가 그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불리고 있죠. 그가 정말 이렇게 존경을 받으며 높임을 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물론 우리 육체의 아버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를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 후에 어떠한 일 후입니까? 거기 보면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전에 그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잘 지내면 좋은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가지고 노니까 희롱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아팠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스마엘을 보는 사라의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조르지요. 그래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내쫓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그 아비멜렉과 화평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부엘세바 그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상대방을 보호해 줄 것을 상호 보호조약이죠. 그런 보호조약을 맺습니다. 그런 후예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적으로도 평화가 이루어졌고 외적으로도 정말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타양에 와서 살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된 그곳 주민들과 화목하게 지나게 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험이 언제 주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지금 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기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이 그러한 그 인신제사, 자녀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이러한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지방에 들어와서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한 생명을 저렇게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네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그것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그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받았을 때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나무를 가지고 또 이제 가인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리아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 산으로 향하게 갔어요. 사흘 만에 지금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하인들은 두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기는 이제 불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잡아서 뉘어놓고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90세에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를 향유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37년 후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한 20세 이삭이 20세 정도 되는 왜냐하면 나무를 치고 올라갈 정도의 장성한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들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지금 드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죠. 그리고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바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여호와 친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인신,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우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물론 율법은 그만큼 있어요. 율법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다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해를 받고 그 위기 가운데 부딪히게 되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다왕 므낫세도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몰렉신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솔로몬이 정말 자기도 자기 어머니에게 유학한 외아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그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그의 권세가 높아지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겠지요. 이방 이웃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아내들 왔잖아요. 처첩들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그들이 가지 그 땅에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몰렉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아까도 말한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입니까? 와, 국가가 위급하게 되니까 그냥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평안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대로 줬으니까 여기까지 줬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던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그냥 응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데 충분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세에 이삭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사실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지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제가 몸이 건강해졌다, 좀 가슴도 나오고 다리도 튼튼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은 튼튼해졌어요. 근데 튼튼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 튼튼해졌어요? 내가 운동을 해서 튼튼해진 거잖아요. 가슴이 저절로 튼튼해진 건 아니에요. 무릎이 저절로 튼튼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몇 차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보인다고 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험이 뭡니까? 네 삶으로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 나를 믿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오늘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가 서신서를 쓸 때부터는 앞에는 이론, 뒤에는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를 쓰면서 12장 1절 실천편에 제일 먼저 그가 적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드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다가 그냥 와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한 주간의 삶 전체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당시에 그 이삭을 드릴 때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항복이라고 하는 말, 복종이라고 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에게 나를 완전히 정말 이 항복시킨다 그리고 또 그에게 복종한다는 이러한 건 왜? 오늘날 시대는 누구나가 지배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남을 정말 억누르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할 때 항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건 이러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경쟁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나 정복이다 뭐 이 성공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증거인 예배의 중심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떠한 이유도 알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러한 위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포기. 그건 포기잖아요. 위탁과 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가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그것을 누구를 우리의 그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됐어요. 하나님 이대로면 됐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한 것이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그런 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평소의 삶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그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바쁘다 보면 그것을 잃어요.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든든하여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육체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시험 마지막 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는 것 어찌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아니, 부르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하진 그러나 대부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 그것도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바로 이러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들이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듯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그렇게 높이고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를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칠 때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어딘 하이티에서 신학교를 하는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크레올어라고 하는데 그 나라 말을 좀 하는 그 교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헬라어를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다 보이콧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놓고 어려운 시험 문제 낸다고 해서 다 덮어놓고 말더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느라 하는 이러한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아버지 날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게 봅니까?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 드는 사람들을 이제 보수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숨 막힐 듯한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규격에 맞춘 이러한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한 것 같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를 더 높이고 존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 부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자신들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같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남편 덩어리지 뭐 그 덩어리 시리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까? 이것보다는 서로가 높이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낮추면 자녀들도 당연히 어머니를 아버지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한 우리는 여러분들 싸우면 어떻게 싸웁니까? 부부지간에 싸우면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저 놈이 저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당신같이 참 훌륭한 분을 만나서 제가 참 기쁩니다. 우리 자네도 참 당신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믿음으로 당신 그 믿음 닮아서 저 아이들이 당신의 믿음을 닮아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말들을 서로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인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분께서 나를 내 믿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그분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셔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의 길,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부족해도 받으시지만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리아이빌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는 이런 귀한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어느 단계인지까지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만 그것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아름다운 칭찬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